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배를 품은 질그릇. 다시 한번 시작. 보배를 품은 질그릇. 제가 필리핀 세부에 오면서 가까운 집사님 한 분의 소개로 안양에 있는 샘병원에 샘병원이라는 곳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곳은 이 선교사님들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갈 때는 항상 이 병원을 제가 이용을 해요. 항상 이 병원을 이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 병원 2층에 가면 휴게실이 있거든요. 휴게실이 있는데 그 앞에 히스빈스라는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히스빈스라는 커피숍. 제가 그 커피숍 처음 봤을 때는 분위기 참 괜찮다, 이렇게 그냥 복도에 이렇게 있어요. 그냥 그리고 그 앞에 그냥 휴게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커피숍 분위기 뭐 참 괜찮다. 그런데 뭐 커피숍 이 분위기가 뭐 다 그렇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국에 워낙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 중에 또 하나의 브랜드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뭐 커피 한잔 마셔본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지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마닐라 쪽에서 2019년 우리 필리핀 코스타가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함께 참여하고 왔는데 이번 코스타 집회 중에 이 커피 전문점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게 됐어요. 히스토리를 알게 됐는데 이미 수년 전부터 주목받아오고 있는 회사였더라고요. 이게 이 회사가 뭐 엄청나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근데 수년 전부터 아주 젊은 사람이 이 회사를 경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목받는 회사고 이 회사가 좀 특별한 회사가 특별한 이야기,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코스타 강사로 이 창립한, 이걸 창업한 그 대표가 이제 참석을 하셔서 스피커가 되신 거죠. 이 회사는 11년 전에 11년 전이 2008년에 한동대학교의 그 몇몇의 그 대학생들에 의해서 향기 내는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창립이 됐어요. 향기 내는 사람들. 대학생 몇 명이 모여서 그걸 한 거예요. 자본금 하나도 없어요.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자본금이 하나도 없이 그냥 대학교 그냥 강의실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그 기도하자 뭐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향기 내는 사람들이란 타이틀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 붙들고 1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사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원래 히스빈스가 회사 이름이 아니라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그 회사 안에 히스빈스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이 히스빈스 1호점이 2009년이죠. 자신의 모교인 기독교 명문 사립인 이 포항의 한동대학교에 내에서 오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이 그 커피 전문점이 오픈이 됐는데 학교 밖에 스타벅스가 있었대요. 스타벅스보다 매출이 더 좋아. 매출이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큰 뉴스가 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10년 동안 이 히스빈스 커피는 한 단계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번에 알게 된 건데 2019년 최근에 필리핀 마닐라에도 히스빈스 커피 1호점을 오픈을 하면서 히스빈스가 18개 지점이 이제 된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거는 뭐 커피 전문점 18개 있는 게 무슨 큰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매장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들이 대부분이 다 장애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스타들 대부분이 다 이 커피 만들고 이런 분들이, 이분들이 다 장애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장애 중에서도 대부분이 뭐 지체장애 이런 거보다 어떤 장애,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바리스타 커피 만드는 분들이에요. 이 회사는 이 커피 전문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왜냐하면 커피 전문점을 이제 지점들을 내면 커피를 만드는 그 커피 공장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커피 콩도 붓고 뭐 이런 로스팅 공장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로스팅 공장도 있고,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게 이게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 장애인들 고용을 위한 회사들마다 그 솔루션들을 진행을 하는 어떤 컨설팅 업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게 됐고, 또 가상현실 장애인 직업훈련 키트를 개발하고 교육하고, 또 히스빈스 디저트와 뭐 빵을 만들고 재료를 유통하고 비영리 뭐 장애인 지원 활동까지 여러 사업과 봉사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인데 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장애인들 직원 비율, 그러니까 이 회사가 큰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직원 비율이 무려 70%에서 8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회사 가면은 정상인들은 한 2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등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 장애인 직업 유지 비율이,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직업을 한번 가졌을 때 좀 하다 보면은 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석도 하고 회사도 빠지고 갑자기 중간에 뛰어나가기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이 장애인들 분들을 계속 고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데 이 장애인 직업 유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들이 얼마나 그 회사를 꾸준히 다니는가, 이거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경우에 18.3%가 그 3개월 동안 꾸준히 그 회사를 다닌대요. 18.3%가. 그 나머지 한 80몇 프로는 다 그냥 다니다 그러면 중간에 중도에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이 한 3개월 동안 유지되는 비율이 18.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OECD 평균은,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도 OECD에 가입돼 있잖아요. 그 OECD 평균은 50%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50%는 유지하고 나머지 50%는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빈스의 경우에 얼마나 되냐면 평균 95%. 95%가 이 직업 유지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장애인 직업 유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 이 회사가 특이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예요. 이 회사의 대표는 지금 현재 30대 중반의 임정택 씨입니다. 군대 다녀와서 대학 2년생이었던 그는 이 경영학과 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혜인 자매가 지금 간증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웃어? 아, 그래? 근데 이 우리 자매들이 이 형제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다 빠진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야. 이게 얼굴이 잘생겨 보이는 거지. 얼굴이 뭐 연예인처럼 엄청 잘생긴 건 아니지만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결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결혼을 했대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대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건 포기해야 돼요. 그 자매들이 다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30대 중반인데 대학 우리 혜인 자매처럼 이제 군대 갔다 가지고 이제 25살쯤 됐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 경영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를 전공한 다음에 과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늘 고민이었다는 거야. 이게 늘 이게 대학 2학년 때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25. 이게 굉장히 대학 2학년 복학생으로 되게 늦게 다니는 거죠. 그런데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이 형제에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나서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가,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서 그 작은 자 하나를 잘 섬기는 게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데, 그래서 이 형제가 그 나이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작정 학교 기숙사를 밖으로 나갔어요. 거기 한동대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다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이 기숙사 밖으로 나가서 이제 뭐 동사무소도 찾아가고 시청도 찾아가고 뭐 구청도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복지시설들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한 100여 명의 장애인들과 친구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랑 뭐 선생님 하면서 다 나이들이 많으신 분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요. 아, 선생님 어떻게 해서 또 어떻게 사시고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분들과 친구가 된 거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갔대요. 꼭 가서 거기서 그냥 그분들이랑 같이 지내고 얘기하고 뭐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냥 우리랑 다른 게 뭐 거의 없으신 거예요. 다른 게 별로 뭐 그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끼고 그분들에게 이런 걸 물어봤대요. 이번에 강의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뭐를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 직업을 갖고 싶은데 뭐 써주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럼 뭘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상당수의 분들이 바리스타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바리스타. 그게 한 2008년쯤이거든요. 바리스타를 하고 싶은데 그 왜냐하면 그 즈음에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드라마가 공유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이제 드디어 커피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맛을 알게 되고 막 이런 그런 시기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바리스타를 하고 싶다 이러더래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직업의 기회를 주고 싶고 또 그분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것을 이 형제가 이 어른 대학생이 깨닫게 된 거죠. 당시 이 25살의 임정택 학생은 친구 몇 명하고 함께 돈 한 푼 없이 이제 일을 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2시간씩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1시간 반은 기도래요. 1시간 반은 기도 그냥. 그 기도만 그냥 뜨겁게 그냥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켜주시기를 길을 열어주시기를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히스빈스라는 이 이제 커피 카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그 포항에서 돈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이렇게 찾았더니 포항제철 포스코예요. 포스코 포항제철이죠. 포스코 포스코가 돈이 제일 많으니까 거기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돈 제일 많은 데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무작정 이 대학생들이 그냥 사업 계획서 준비해가지고 그 찾아갔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뭐 기가 막히죠. 포스코 쪽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냥 25살의 어린 대학생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아 자기 이런 거 할 테니까 좀 지원 좀 해달라고. 이게 말이나 되겠냐 되는 얘기. 그래서 1차, 2차, 3차 계속 찾아갔대요. 4차, 5차, 6차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 그것에 맞는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꼼꼼하게 그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해가지고 포스코에서 사회공헌 예산이 회사는 회사들마다 그런 걸 하게 돼 있어요. 회사들마다 그런 돈이 그러니까 사회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 복지와 이런 관계된 돈을 회사들마다 큰 회사들은 몇 프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사회공헌 예산 1억 여원을 받아냅니다. 25살짜리가 이걸 받아내요. 받아내서 결국 히스빈스 커피 1호점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니저를 제외한 우리 이번에 들어보니까 매니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장애인 직원분들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매니저 직원분이 이제 장애인 바리스타 분이나 직원분들이 이렇게 출근하잖아요. 그러면은 약을 먹었는지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밤새 잠은 잘 잤는지 컨디션 괜찮은지 만약에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안 좋고 그러면 그냥 퇴근 집에 가시라고. 왜냐하면 일하다가 중간에 만약에 발작을 한다든지 뭐 약을 안 먹어서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하는 역할을 매니저가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매니저는 이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을 이제 쓰고 그 매니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바리스타와 직원들은 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채용하고 지금도 이 회사 여러 계열사들 직원들까지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필리핀까지 그 꿈을 꾸게 돼서 이제 해외 사업부를 이제 처음으로 필리핀을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이제 그런 장애인분들을 훈련해가지고요. 그분들을 마닐라의 캐존시티의 어디 마카티 어디에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그 커피숍을 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훈련해가지고 직원으로 똑같이 그렇게 지금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꿈도 비전도 없었던 대학 2학년 학생 하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아직 공부도 끝나지 않았고 부모님께 매달 기숙사에서 생활하니까 25만 원씩 하루에 만 원씩이에요. 5만 원 모자르네. 하루에 만 원씩 25만 원씩 용돈 받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자본금 하나 없었지만 그 말씀 붙들고 무작정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놀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로 미국의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이 장애인 취업 사례라든지 훈련 사례 이런 것들 채용 사례 이런 것들을 사례로 연구할 정도로 지금 대단히 혁신적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런 회사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이 여러분들이 이거 좀 찾아보면요. 임정택 대표 해가지고 찾아보면 벌써 수년 전부터 이미 주목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뭐 세바시라든지 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뭐 15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막 출연해서 강의도 하고 여기저기 뭐 기독교 방송에도 강의를 많이 하고 뭐 간증도 하고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싸구려 질그릇일 수 있어요. 질그릇 싸구려 그냥 흙으로 만들어서 겉에 뭐 제대로 뭐 예쁘게 꾸미지도 않고 광약도 바르지 않은 그냥 싸구려 국밥그릇 같은 질그릇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천한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보물이죠. 그 보배를 품고 있으면 그 질그릇은 더 이상 하찮고 비천한 싸구려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좀 비천해 보일지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싸구려 그릇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보물함이 되는 거예요. 보물끝단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본이 되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적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인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를 여러분 안에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심히 큰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심히 큰 능력. 그 심히 큰 능력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오늘 짧게 두 가지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시련을 이긴다.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시련을 이긴다. 시련이라는 것은 많이 배웠거나 배움이 적거나 많이 가졌거나 그렇지 않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에 관계없이 가진 것과 관계없이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시련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시련을 이기고 누군가는 그 시련 앞에 해변에 쌓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많이 못 배운 사람입니까? 많이 가진 자가 시련을 이기나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나요? 이런 것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 같은 것들에 많고 적음이 시련을 극복하고 못하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련의 극복 여부는 누구든 시련을 이겨낼 만한 결국 내면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내면의 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부자라고 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시련을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시련 앞에서도 의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시련을 극복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로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집중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바울을 환영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사랑받고 환영받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다 환영받고 사랑받는 건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유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복음을 거부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으로 나오는 그냥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 일기를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NIV 영어 번역을 보니까 We are hard pressed라고 돼 있어요. 그냥 꽉 짓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on every side라고 돼 있어요. 사방이죠. 사방. Every side.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는 모든 면이에요. 모든 면. 그런데 여러분 조금도 빠져나갈 틈이 없는 심각한 압박과 억압과 답답한 일을 겪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거는 내면적인 답답함을 얘기해요. 내면적인 어떤 스트레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심각한 정신적인 어떤 고통, 그 마음이 힘든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시련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9절도 볼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8절에서는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면, 이 9절에서는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괴롭힘과 박해를 받았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을 거꾸로 뜨리기까지 했지만 완전 거꾸로 해서 그냥 거꾸로 뜨린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일행은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과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부분, 체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박해라고 할 만한 심각한 죽음의 위협들을 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시련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7절에서 읽었던 바처럼 그들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한 질그릇 안에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쉽게 깨지기도 하고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기도 합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공포에 질리기도 해요. 그게 우리예요. 너무너무 약해. 질그릇처럼 정말 보잘것없기도 해요. 하지만 바울 일행은 보배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내적이든 외적이든 정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많이 배웠어도, 건강해도, 돈이 있어도, 재능과 능력이 많아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리고 그런 게 많아도 그런 사람들이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요,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매주마다 이게 우리가 말씀 하나씩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는 중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면이 점점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내면에서부터 새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실패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열등감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불안함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지치지 않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더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뭐 우리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또 어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진로, 물질적인 문제, 열등감, 자녀 문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피겨 퀸인 대한민국의 김연아 선수와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는 현역 시절 내내 라이벌이었어요. 아사다 마오 선수는 김연아 선수만큼 뛰어난 최고의 선수였고, 심지어 주니어 때는요, 주니어 무대에서는 김연아 선수보다 더 높은 실력으로 평가되던 일본의 기대주였어요. 금메달 후보죠. 그런데 이 아사다 마오 선수가 평상시에 잘 하다가, 이 아사다 마오 선수, 이 둘이 동갑내기거든요. 똑같아요. 거의 모든 게 다 비슷비슷한데 신체 조건도 많이 비슷하고. 그런데 잘 하다가 큰 경기에서는 꼭 흔들리거나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아사다 마오 선수는. 하지만 김연아 선수는 큰 경기 앞에서 준비한 것들을 다 해내는 거예요. 엄청난 압박과 어떤 그런, 여러분 그 밴쿠버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는 장면을 저는 뭐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이 모든 국민들이 막 기대를 하고 막 이랬으니, 그 모든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기대하고 그 압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걸 견뎌내고 이걸 이겨내고 자기가 준비한 걸 다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지막 다 끝냈을 때, 그 준비해낸 걸 다 연기를 끝냈을 때 펑펑 울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런데 이 김연아 선수는 큰 경기에서 이 마음이 되게 단단한 거예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김연아 선수에게는 멘탈 갑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아사다 마오 선수에게 두부 멘탈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이 김연아 선수는 강심장인 거예요. 강심장인 거예요. 이 멘탈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압박과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다마오 선수는 재능은 뛰어난데 그 중요한 순간에 조금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꾸 너무 아까운 거죠. 불쌍하죠, 사실은. 김연아 선수의 자서전인 그 김연아의 7분 드라이브에 보면 이 선수가 왜 멘탈 갑인지를 보여주는 멋진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였던 것이다. 우리 외부에 있는 문제와 나를 힘들게 하는 시련들이 있겠지만 그 전에 수도 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낙심케 하기도 하는 내 안에 무수한 나. 그 나라는 존재를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 우리? 우리 청소년부에 36kg 뺀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게 36kg이니? 어? 36kg예요. 혜인이 어제 그 증거사진 봤지? 어? 증거사진 봤지? 제가 36kg 더 쪘을 때 중학교 저보다 키가 작았었거든요. 그때는 저보다 키가 작은데 90kg 어? 막 100kg를 이제 향해 쟤는 저를 보면 늘 배고파요. 그랬던 애인데 어느 순간 36kg를 쫙 뺐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거야. 이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은요, 대상과 목표만 바꾸면 돼. 공부가 안 되는데 나는 뭐 머리가 돌머리인가 봐. 아, 공부 쪽으로 바꾸면 돼. 윤성아, 잘 들어. 공부 쪽으로 바꾸면 돼요. 어떤 꿈을 향해 가면 돼. 목표를 향해 가면 돼. 그래서 그 목표만 바꾸면 이 사람은요, 하고자 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번에 그 히스빈스 우리 임정택 대표 봤잖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냥 쉽게 그 길을 간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윤성이가 앞으로 나중에 또 혹시 알아? 다 그런 데 가가지고 또 강사로 제가 36kg를 뺐거든요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강의를 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제가 다른 목표만 바꿔서 분야만 달라서 그쪽의 목표로 해서 뭘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극복한 사람은요, 앞으로 더 많은 기회들이 그 사람에게 계속 찾아갑니다. 기회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찾아와요. 결국 기회는 자기가 만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약한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련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거는 좀 짧게 살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늘 믿고 기리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존재론적,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존재론적 믿음 말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하나님 계신 건 다 알아요. 다 믿어요. 반쪽짜리.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은 그의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함께 못 박혀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때문에 이 믿음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그의 죄도 함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가 죽었어요. 그의 모든 죄가 이미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의 하반절에서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들이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장차 부활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한 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임해요. 죽음만큼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 여러분, 우리 그 유신이가 어저께인가 나한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순교하신 분이거든요. 핍박과 박해에 두렵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그냥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도 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은 만큼 강하고 사람을 두렵게 할 만한 게 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만큼 강력한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과거에 순교당하셨지만 지금도 살아서 그분의 책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너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너는 실패했어. 너는 끝났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망했어. 너는 소망이 없어.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라는 보배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실패 속에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여러분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재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38살의 늦은 나이에 결혼한 나데니엘이라는 청교도가 하나, 청교도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많이 쪼들렸다 그래요. 그나마 다니던 세관에서 이 나다니엘은 근무하러 해고되게 되었는데 남자는 그 사실을 부인에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 나이에 나를 누가 받아줄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40대가 됐거든요. 나를 받아줄 때도 없을 것 같은데 부인에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고민 끝에 해고된 사실을 부인에게 어렵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부인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난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어요. 당신은 글 쓰는데 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난 당신이 글 쓰는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글을 한번 써보세요. 남자가 가서 돈 안 벌어오고 뭐하냐고 막 이렇게 그러지 않고, 당신이 글 쓰는데 재주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라고 격려를 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당장 생활의 걱정 때문에 글쓰기는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거든요. 글쓰기는 이 돈벌이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활을 유지해야 될지 내가 참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이렇게 그동안 돈을 조금씩 저축한 게 있는데 당분간 당신은 돈 걱정하지 말고 글 쓰는 데만 집중하세요. 부인이 멋있죠? 그죠? 돈 벌어와! 발로 뻥차고 돈 벌어오라고 그러지 않고 돈 버는 글 쓰는 데만 집중하세요. 이랬대요. 남편은 고마운 마음에 열심히 글을 썼고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지원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발표했어요. 첫 번째 작품을 발표했는데 이 작품이 뭐냐면 여러분 주홍글씨라는 거 들어보셨죠?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라는 세계적인 명작이 탄생을 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와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이들은 그 위기와 시련,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시련이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가지만 나눴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시련을 이긴다.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품은 분들은 모든 시련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